사무엘하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정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문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내용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원래 처음 촉발된 것은 암몬 때문이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암몬은 등장하지 않고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본문이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1차 전쟁과 매우 비슷한 과정, 비슷한 패턴으로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첫 번째 장면이 15절과 16절인데 군대를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람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앞부분에서 이미 암몬과 아람 군대가 전쟁하다 패해서 아람 군대가 도망을 쳤죠. 다 흩어져서 뿔뿔이 도망갔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이 아람 군대가 다시 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아람 군대가 와서 암몬을 도울 때 용병들을 보낸 거였죠. 근데 용병들을 보냈다가 다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지역에 남아있던 다른 왕들 그리고 다른 군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이참에 이스라엘과 다윗과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남아있던 아람 지역에서 군대를 모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앞부분에 1차 전쟁에서 도망쳤던 아람 군대도 또다시 모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칸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하다데셀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하다데셀은 소바 아람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도서남북 사방을 정복하죠. 그때 북쪽 지역을 정복할 때에 다메섹을 정복하고 소바 아람을 정복했는데 그 소바 지역의 왕이 지금 나오는 하다데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다데셀이 소바 지역에서 용병들만 보내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가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전쟁하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쳤던 1차 전쟁에서 패퇴했던 그런 아람 군인들을 불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그래서 모인 장소는 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지명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헬람이라고 하는 곳은 다메섹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 다메섹보다 밑에 있다고 해도 이게 느낌이 좀 없을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면 맨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다가 위쪽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역이 암몬이에요. 그리고 요 암몬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이긴 하지만 암몬 지역 요단강에서 쭉 올라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 편 그쪽에 다메섹 가는 길도 있고 지금 나오는 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 광야 지역인데 이 오른쪽 지역을 우리나라로 친다면 암몬은 강원도쯤에 해당하고요. 지금 나오는 헬람은 함경도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쯤 되는 곳에서 1차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고 그러니까 원래 함경도쯤 있던 나라들, 민족들이 다 용병을 보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그쪽 지역에 군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일단 15절, 16절을 보면 전쟁이 처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은 비슷해요. 1차 전쟁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불러오죠. 돈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도 어떠냐면 하다데셀이 아람 군대를 불러옵니다. 하다데셀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지역이지만 자기 주변에 있던 여러 다른 나라와 민족들 또 군인들을 불러서 연합군을 또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와서 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7절에 보면 앞부분에 전쟁 두 번째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이 출정을 합니다.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요단강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싸우러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는 헬람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었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암몬 지역으로 전쟁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1차 전쟁 때도 나왔습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되었는가? 세 번째 모습이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여기 보면 전쟁이 누구랑 누구랑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전쟁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겁니다. 하다데셀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1차 전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 전쟁 때는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것처럼 암몬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람을 불러왔죠. 그래서 진영이 어떻게 되었냐면 암몬이 맨 앞쪽에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맨 뒤쪽에는 아람 군대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암몬과 아람이 둘러싸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양상은 아니에요. 그냥 헬람에서 전쟁을 하는데 암몬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완전히 싹 빠진 거예요. 아람은 암몬을 돕기 위해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암몬 사람들은 아람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암몬은 평정이 되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출발점은 암몬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전혀 다른 양상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전쟁 결과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 18절, 19절을 보면 다섯 가지 세부적인 결과가 나와요. 18절을 보세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도망쳤죠. 아람 군대가 패퇴하고 도망갑니다. 이건 1차 전쟁 때랑 똑같습니다. 1차 때도 전쟁에 패하고 도망쳤는데 지금도 전쟁에 패하고 도망쳐요. 두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 병과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 이게 1차 전쟁 때는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이런 기록이 없었는데 지금은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이 죽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좋은 거죠. 1차 전쟁 때 아람 군대 용병들이 3만 3천 명이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4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전쟁이 2차 전쟁이 1차 전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작심을 하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거죠. 그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결과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결과는 18절 끝부분입니다.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소박도 거기서 죽습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소박도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왔던 세 번째 결과고요. 네 번째 결과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 이게 누구냐면 처음에 하다데셀이 아람 군대를 불러 모았죠. 그때 여러 왕들을 불러 모았을 텐데 지금 다윗과 전쟁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했던 여러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항복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상을 하고 보상을 다 지불하고 앞으로도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가 19절 끝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아람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는다. 암몬만 안 도왔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우리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자 그러면 다시는 도로 내려갈 마음이 없겠죠. 지금 두 번이나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크게 전쟁이 패했는데 또다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도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차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어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 본문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누가 봐도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건 1차 전쟁과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차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암몬이나 아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많은 군대를 모았으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국제정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주변 나라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하게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암몬이 일어난 것 같은 것 앞으로 없습니다. 아람이 일어났던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적군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래서 전쟁하는 것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특징인데, 국제정치가 정세가 완전하게 평화를 되찾은, 그리고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말씀 설교로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승승장구하고 여기저기를 정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순간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죄만 짓지 않으면, 자기가 허물만 만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점인데요. 아직 본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참 또 묘한 부분인 거죠. 아무도 옆에서 흔드는 사람이 없는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지껏 온전하게 잘 살았던 다윗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허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주변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평안한가 보다 했더니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때들이 또 찾아오는,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에도 주님 제가 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어지는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다윗에게 왕위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나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변은 흔들리고 주변은 다윗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케 하시고 다윗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이 있어도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라는 평안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반복해서 생길 때 상황을 보는 사람들,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전쟁도 두 번째 전쟁도 승리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음에도 전쟁이 또 있었고 두 번째에도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설령 문제가 생기고 또 생겨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더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반복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무엇도 반란하지 못하는 그 무엇도 우리의 평안을 흐트러 놓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